고린도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 전서나 후서까지 전체를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뿌리 깊게는 근본적으로 사도가 전해준 말씀에 근거하느냐,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특징 지워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중을 하다가 저들이 이런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이전에 너희들이 내 말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풀고 또 꾸중하는 것을 자주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 10장이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 10장 전체나 혹은 앞으로 11장 12장 전체도 사도가 자신의 사도된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제일 큰 초점이 뭐냐, 혹은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권이 자꾸 논란의 대상으로 그 문제의 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 개인의 생각이냐 하는 것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따지자면 목사와 성도들 간에 한 교회에서 서로 간에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고, 성도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셔야겠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사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저들에게 확인되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는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보상이 된다든가 하는 그들과 사도 바울 간의 한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서로의 확인, 채점, 어떤 평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흘러 넘쳐야 될,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일이 정체되지 않고 또는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저들을 채우고 그 채워진 것으로 저들이 이 자기네가 먹고 마시고 채워진 것을 남에게까지 전달하는, 넘치고 갖고 전파하러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도가 해야 할 일,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사가 해야 할 일,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전도적입니다. 전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확인하고 전도 전략을 세우고 테크닉을 배우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전도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진다는 것은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해진다는 것은 그가 맡은 일로 위대해지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위대해지는 것,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것이 위대해지는 것,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것,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넘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적 사명입니다. 전도적 사명이 갖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돈을 모아서 갖다 바치는 공물을 그 바치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과 의와 선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요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전도란 우리를 충만케 해서 넘치는 것으로 전도적이지 우리를 쥐어짜서 모은 그 무슨 곡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 말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무슨 운동으로 가지거나 또 그것을 무슨 전략으로 가지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적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생명과 진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자라나는 것이고 생명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저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전도적인 것은 그건 생명을 결실할 수밖에 없고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고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좀 북반구 쪽에 높이 올라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잔디구장을 가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 녹화 사업이라는 것도 일부러 나무를 심고 보호해야 됩니다만은 남쪽으로 가서 열대지방을 가보시면 큰일이 뭐냐면 잔디가 너무 잘 자라서 깎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식의 벌금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많은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정글이 도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르느라고 바쁜 동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사망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활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없애거나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넘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고 흘러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전도적 사명을 한 교회가 다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너무 저 뭐라 그래 이렇게 너무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의 차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방탕한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으로 받을 몫을 미리 달라 그래갖고 다 허랑방탕해서 쓰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반가워하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니까 큰아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나는 아버지 뜻을 어긴 적도 없고 늘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병아리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응? 돈 다 허비하고 온 이 아들놈은 둘째 놈은 소를 잡고 이렇게 반가워하기냐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얻어 걸리는 대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손이 많이 갑니까? 사고치는 애한테 손이 많이 갑니다. 어린애한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조금 문제가 되는 애, 말하자면 공부를 뭐 못한다든가 혹은 몸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서 그 애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건강한 애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짐짓 말썽을 부리는 걸 아시죠? 짐짓 말썽을 부리는. 교회 교우들이 이 유혹에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요.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중앙 집권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목사 외에 나머지 사람은 완전히 다 하사관입니다. 목사만 별 20개 달고 별 셋도 없고 둘도 없고 하나도 없고 영관급, 위관급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최고가 상사예요. 이게 아주 웃기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 자녀들을 그 시집장가 보낼 때 꼭 목사한테 주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좀 오늘 속을 좀 보고 싶어서. 왜 장로님이 하면 안 됩니까? 훨씬 좋죠. 근데 이건 양쪽이 다 웃겨요. 장로님들도 못할 일을 하라는 것 같이 펄쩍 뛰고 교우들도 장로님께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왜 밉게 봤나? 난 왜 찬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주례를 하면 뭐 더 잘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몰라요. 이건 아마 우리 역사의 어떤 유산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지방분권제라는 게 역사상 있어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봉건사회가 있어 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중앙집권제로 여태껏 있어 왔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삼인곡 이런 정철의 시가 같은 것도 보시면 저 땅끝 외진대 그 유배를 가서도 매일 무슨 관심 아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금님께서 무엇을 드셨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지방 수령으로 한 고을의 사또로 가도 그 고을을 다스려서 백성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임금님이 누구를 만났을까? 뭐라고 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으면 그게 한번 갔다 오는데요. 그래갖고 어떻게 중앙 요로에 손을 써서 다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중앙으로. 그래서 지방에서는 누가 오면 왔다 가는 사람이 불과하기 때문에 토호 세력끼리 이렇게 대강대강 해먹고 살아요. 이방 호방해서.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은행에서 지점에 어디 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그건 윗사람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윗사람끼리 노는 동네는 따로고 밑에 그냥 거기서 지방에서 해먹는 건 따로예요. 뭐 판검사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도지사를 하든 시장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 누구 그러면 사기가 통한단 말이죠. 이거를 목사한테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으세요. 왜 목사한테 모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24시간 중에 전화를 2시간만 켜놓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를 안 받으면 받기 싫어서 빼놓은 줄 아십시오. 저희 집에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저한테 배운 것과 성경 책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봤자 매몰찬 얘기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저는 정이라곤 개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께 하십시오. 권사님들께 하고. 저는 칼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심했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긴 것부터 새롭게 생겼고 인정이라고는 보고 죽을 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목사가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좀 낫습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 대단히 손해가 됩니다. 대단히 손해가 됩니다. 목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을락 말락해서 그러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응급처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잘못하면 어떤 싸움거리가 생기느냐 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그 목사의 실패는 오래된 신자보다 새로 오는 신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래된 신자들은 이미 예전에 한 몫을 하고 이제는 쉬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욱하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정열이 식어 있죠. 새로 온 사람들은 뭐든지 하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보면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정여일 양쪽에 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새로 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제 설교 듣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알고 살아남으면 기특하다 생각하고 중간에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고 가면 일찍 잘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있는 사람은 내 속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면 아, 그 속을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다든가 뭐 나쁘다든가 이런 평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때요 그러면 어디 두고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가? 다음에 와서 보죠. 어때요? 정말 그렇죠? 그럼 안 봤는데요? 그러죠. 관찰해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면 제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서양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무슨 저 심장병 어린이 돕기였나요? 무슨 뭐 백혈병 어린이 돕기였나요? 그 저 얼마 전에 했죠. 저는 못 봤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애하고 눈알이 빠져서 아주 그냥 굴러다녀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뭐 보고 운 거예요. 펑펑 울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보고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10억이 모였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꼭 이렇게 해요.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요. 대신해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대신해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여기 문을 하나 내가 막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놓고 가서 그 문 막으면 이 문은 누가 막고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이 냉정무쌍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의 신앙은 전부 뭐냐 하면 와서 울고 불고 그래갖고 나 불쌍하죠. 나 불쌍하죠. 그래서 불쌍해요. 근데 어떡하자고요. 불쌍해서. 둘이 같이 도망가자고요. 어떡하자고요. 불쌍한데. 당신 불쌍하게 한 그 사람을 와서 같이 죽이자고요. 어떡하자고요. 불쌍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걸 견디고 이기고 혼자 울고 그리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때까지 매 울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직 둡니까? 아직 둡니까? 아직 둡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설교 더럽게 살벌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못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은혜롭게가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설교예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저도 따뜻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요 매번 보고 이러고 밤낮 이러고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한 번 어린애예요. 영원히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건 다만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누구의 혜택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내 짐을 나눠줄 사람을 나눠줘줄 기꺼이 나눠줄 사람들을 주변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는 내가 남의 하소연을 들어야 되고 남의 짐을 져야 되고 내가 삼키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대로 점점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생명의 말씀과 이 복된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부요케, 튼튼하게, 깊고 넓고 높게 만들었어야 돼요. 어지간한 것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기회가 되며 그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해져야만 되는 당연한 성도들의 결과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를 얘기해 봅시다. 장로님들은 우리 교우들의 대표니까,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 사이는 이상하게 견제 세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여당 야당 싸우는 것 같은 데가 참 많습니다. 아주 넌센스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목사와 장로는 부부입니다. 꼭 부부 같아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원한다면 따라가며, 또 내가 원할지라도 상대방이 싫다면 사양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혼자서 뛰지 않죠. 독주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 내가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장로님들께 늘 물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유학 갔던 학교가 침례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혹했죠. 박 목사,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왕이야. 장로가 없걸랑? 목사 맘대로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한테 가서 일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제가 왜 장로교를 택하느냐 하면, 저는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두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이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제어를 받아야 돼요. 자동차를 만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죠? 악셀레이터가 아닙니다. 핸들과 브레이크예요. 그것이 작동이 될 때만 악셀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혹은 조향장치가 완전치 않은데 밟고 나가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목사는 장로를 세우고 목사 노릇을 해야 돼요. 실수란 본인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관리나 제도 혹은 사업, 이런 것이 목사가 하는 말씀 사역의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델 케이스예요. 모든 위원장을 장로님들이 맡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일 갖고 어느 교회를 도울까요? 어느 선교사를 도울까요?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보낼까요? 이런 일로 목사를 구찮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학금을 어느 사람을 줄까요? 이런 거 갖고 목사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위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 것이 목사의 말씀 사역을, 즉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 같은 전도적 교회의 사명, 말씀의 부요함에 방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만 한 교회는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있고 주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평가받지 않고 목사는 교인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충성되게 종노릇을 했는가로 평가를 받고, 목사가 충성되게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정당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목사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명절날 찾아오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점심을 한 끼 사거나 양복을 하나 해주거나 이 명절날 굴비를 한 두름 보내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꽤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요, 제발.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저도 누가 보낸 걸 하나 받으면요, 그 사람 봤을 때 괜히 한번 웃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요, 서로. 내가 굴비 먹고 싶으면 당회에다 얘기해서 보너스로 이번에 굴비 한 박스 주십시오. 내가 그럴게요. 아시겠죠? 이런 괜찮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평가는 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제대로 세웠는가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가까운가는 개뿔도 필요 없는 거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개뿔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은 쥐뿔이 또 나오더니. 이해하시겠죠? 이게 뒤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절부터 보세요. 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의 사명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나와가는 아니에요. 제발, 제발. 우리 목사님이 뭐 건강이 나쁘시대더라, 뭐 요새 뭐 불면증이래더라,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주일 아침 설교, 오후 설교, 3일 저녁 설교, 여러분 구역에서 성경 공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사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며 여러분의 영광이며 또 부수적으로 여러분 앞에 선 목사에 대한 대접이에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 걸로 걱정을 허덜마세요. 그런 건 우리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시고 말씀의 그 생명력과 진리됨이 여러분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부요케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훈장 좀 달고 그러자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요, 유일한 법칙이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을 향해서 악을 쓰거든, 저 목사가 오늘 뭘 못 먹을 걸 먹고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악을 쓰나 좀 생각을 하시고, 뭐 험한 소리를 하면 뭐가 그토록 중요하길래 험한 소리를 하나, 여러분이 유익하고 이익될 쪽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말을 험하게 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 맞을 테니까 그건 저와 하나님 과의 문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난 잊었나 봐. 처음부터 기억한 적이 없어요. 뭘 잊어요? 기억을 했어야 잊죠. 처음부터 몰랐는데. 이름을 기억하면 좋죠. 반갑죠. 그러나 그거 다예요. 이름 외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잘 전하는 것,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잘 외우는 목사님이 더 은혜로우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교회 가세요. 그건 어떡하겠어요. 전 이름을 못 외워요. 저희 집 아들하고 딸 이름을 못 외워요. 가끔 우리 큰 놈 보고 제 동생 이름을 불러요.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 정도까지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분위기와 습관이 젖어와 버렸습니다. 제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비위상하는 것 있으면 좀 잊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세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안타까움으로, 그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과 그 음성과 그 생명과 진리된 말씀에 취하게 하시고, 전달하는 자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못난 것으로 중요한 주의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부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되 부요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